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월 말 아시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2월 말에 할 것이라며 북한이 동의했고 미국도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회담은 아시아의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이라며 회담 준비를 위해 이미 팀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반도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길을 향한 실질적이고 추가적인 단계가 되기를 희망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언론 등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지만 폼페오 장관이 장소와 관련해 아시아를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 양국 간 무역 분쟁 조정을 위한 이틀째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제부터 이틀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중국에서는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로 나섰습니다. 언론들은 양측이 첫날 회의에서 핵심 의제를 놓고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첫날 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만 짧게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를 제재한 데 이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해 추가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거래업자들은 마두로 마피아가 베네수엘라 국민에게서 약탈한 금과 석유 등을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계속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마두로 정권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사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과 통화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에 대한 지지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내일 미국 내 최대 베네수엘라 커뮤니티가 있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를 방문해 과이도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이란과의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오늘 무역거래 지원수단이라는 이름으로 특수목적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를 완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과 관련해 관련국들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 법인은 유럽과 이란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금융거래를 전담하는 회사로 미국을 거치지 않고 양측의 직접적인 대금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인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설치되며 독일 출신의 금융 전문가 가 운영을 맡을 예정입니다. 또 프랑스와 독일, 영국이 먼저 법인에 참여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나머지 이란 핵협정 서명국은 추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리아 통신은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차관이 안드레아 톰슨 미 국무부 차관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회의가 열린 베이징에서 만나 INF 문제를 논의했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핵 보유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은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핵 군축과 확산 방지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미국의 다음 단계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예고했던 대로 이번 주말 INF 탈퇴 절차에 나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쿠바 주재 캐나다 대사관 직원들이 원인 불명의 뇌손상 증상을 잇따라 보이고 있다며 대사관 직원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쿠바 주재 대사관에서 뇌손상 증상을 보인 14번째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사관 직원을 16명에서 8명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캐나다 정부는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훈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그 이유를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도록 하는 미한동맹 지지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하원 군사위원들이 미 국방당국에 미한연합 군사훈련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 보도행위,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미, 한일 세 나라의 긴밀한 공조는 필수라면서 최근에 한일 갈등에 대한 양측의 자제를 강조했습니다.
It is critical to ensure that there are strong and close relationships between and among our three countries.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새벽까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그 이유를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도록 하는 미한동맹 지지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한국이 전쟁을 막을 능력이 있는지 또 동맹국들과 협의했는지 입증하라는 내용 등으로 감축을 더 어렵게 하는 법안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을 감축할 경우 미국 정부가 그 이유를 입증해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미한동맹 지지 법안이 30일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먼저 주한미군의 철수나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영내 군사적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위협이 있으며 한반도 상황에 중요한 변화를 주기 앞서 의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한반도 주둔미군을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려 할 경우 국방장관은 상원과 하원의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의 병력 감축 시 예상되는 북한의 반응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군사적, 경제적으로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관계에 미칠 영향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방장관은 합참의장과 협의해 한국이 한반도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완전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협의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처리된 국방수권법안의 주한미군 감축 시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국방장관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인 분명한 조건들이 명시된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갤러거 하원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im Jong-un is not yet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stand strongly with our allies and that strength allows us to shape peaceful outcomes in places like the Korean Peninsula.
김정은은 아직 한반도를 비핵화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며 미국은 동맹국들을 강력히 지지하고 그 힘은 한반도 같은 곳에서 평화적 결과들을 끌어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톰 말리노스키 하원 의원 등 동료 의원들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This bill requires a certification, a fact-based certification that would be much more difficult to make under present circumstances.
미한동맹 지지 법안은 사실에 기반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처한 상황에서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갤러거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전까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사안이 중요한 만큼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13명의 민주당 소속 하원 군사위원들이 국방당국에 미한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군사훈련은 외교적 노력을 거스르지 않는다며 동맹국과의 군사협력은 대북협상과 분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링라슨 의원을 주축으로 한 13명의 민주당 소속 하원 군사위원들은 국방부의 연합훈련 재개를 위해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30일 패트릭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에게 보낸 서한에서 동맹국과의 군사협력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과의 협상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 정권과의 외교적 관여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옵션이지만 지속되는 한국군과의 훈련 유예가 준비태세를 다소 약화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한국군과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과 비질런스 에이스 훈련, 그리고 다른 소규모 훈련들을 유예한 점을 언급하며 국방당국은 이런 유예를 외교를 가능하게 하려는 선의의 제스처로 묘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핵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고 더욱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한국과의 공조하에 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궁극적으로 연합훈련의 시점과 범위는 북한 정권의 기분이 아니라 국가 안보 이익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군사훈련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과의 군사훈련은 조약을 맺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주고 준비태세를 증진함으로써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감축하거나 없애도록 압박을 가하는 공동의 노력을 상호 보완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 보도행이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긴밀한 공조는 필수라면서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한 양측의 자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 나라의 공동 목표인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단결할 것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에서 한국과 일본을 담당하는 마크 네퍼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불거진 한일 갈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네퍼 대행은 한일 관계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공동의 도전 앞에 미 한일 3국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It is critical to ensure that there are strong and close relationships between and among our three countries. And this is particularly necessary in the face of shared challenges posed by the DPRK in China.
북한과 중국이라는 공동의 도전이 있는 만큼 미 한일 3국 사이에는 더 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필수적으로 형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퍼 대행은 이어 일본이 대북 압박의 주요 협력자라고 설명했습니다.
Japan remains one of our closest partners on the pressure campaign against North Korea, and Japan has been instrumental in help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plement severa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efforts to thwart North Korea's illicit maritime trade with ship-to-ship transfers of coal and refined fuel.
일본은 다수의 UN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과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단속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에서 현재의 성과를 가능하게 한 것은 미한일 3국의 물샐 틈 없는 공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m confident that we will get through this period and remain unified in promoting our shared values and achieving our shared objectives, including the final and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네퍼 대행은 이어 3국이 공동 가치와 공동 목표인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 즉 FFVD를 달성하기 위해 어려운 시기를 딛고 계속 단결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협상이 너무 핵무기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위협들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e have to address all of the threats that North Korea represents, which include, of cour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f all stripes, which include delivery systems, and frankly, which includes a political system that's anathema to the values.
장차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추진체, 그리고 미한일 3국의 가치에 심각하게 반하는 북한 정치 체제도 차근차근 다뤄나갈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해서도 다루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주한미군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의제가 아니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정보기관 수장들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회의적 분석을 내놓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협상했던 미 전직 관리들은 정보와 정책은 별개라며 각 부처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정상적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미 정보기관 수장들의 분석. 비핵화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놓으며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과 온도차가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전직 외교 당국자들은 정보 당국자와 정책 당국자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갖는 건 흔한 일이라며 불협화음으로 읽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입니다.
Is not uncommon in America for the intelligence people to have a different view from the policy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nd it is, I think, of strength of our system.
와일더 전 보좌관은 3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보와 정책을 분리하는 것이야말로 미국 시스템의 강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보 당국자들은 자체 평가를 전달할 수 있고 대통령은 이런 평가를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역시 정보기관 수장들의 이번 분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모순된 것으로 봐선 안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At least in any time frame that we can predict, which means for the foreseeable future. Now, of course, there may come a time in the future.
가까운 미래를 기점으로 할 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 당국자들의 평가나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의 진전을 만들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 모두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가능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핵무기 감축과 운반 역량 제한을 통해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할 조건을 마련하는 것인데 지금의 미북 협상이 이 같은 단계적 조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 수장들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이는 역할을 분담하는 소위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전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다만 이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북한과 관련한 현명한 조언을 듣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No, it is not a strategy. It is not a good cop, bad cop strategy. It's really...
그러면서도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기관 수장들의 평가는 자칫 미 행정부 내 마찰로 인식돼 북한이 실무협상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만 고대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25년 전 자신이 북한과 협상하던 당시에도 실패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고 이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보 당국은 나름대로 옳다고 판단되는 평가를 내릴 의무가 있고 정책 당국자들은 협상의 중요성을 고려해 어떻게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전제를 포기하는 일만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intelligence community reaches that view about what's likely. The president still has to do what he thinks is best to protect the national security and the security of our allies.
따라서 정보당국은 가장 신빙성 있는 전망을 내놓으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 또한 미국과 동맹국 안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함으로써 각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한 정권이 생존을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당국의 분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I believe that if it's a choice between his survival and nuclear weapons, he will choose surviving.
와일더 전 보좌관은 김정은이 생존과 핵무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생존을 선택할 것이라며 따라서 오랫동안 북한 지도자로서 남고 싶다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김정은이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미 정보기관 수장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관련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미군 억류자와 유해 송환 등을 업적으로 내세우고 미북 관계 개선을 강조해왔는데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관련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 missiles and rockets are no longer flying in every direction. Nuclear testing has stopped.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5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더 이상 미사일과 로켓이 사방으로 날아다니는 일이 없고 핵실험도 중단됐으며 몇몇 군사시설들은 이미 폐쇄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인 인질이 석방됐고 미군 유해가 송환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해 10월 11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과 전쟁을 할 뻔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관계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에 대해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And then we fell in love. Okay? No, really. He wrote me beautiful letters.
지난해 9월 29일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는 자신과 김 위원장이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거듭 신뢰를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7월 9일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과 북한이 북한의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정은이 미북이 서명한 계약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두 사람이 나눈 악수를 존중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진전이나 김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한 낙관적인 발언들과는 달리 북한의 비핵화는 복잡한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인 지난해 4월 22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에 대한 결론까지 갈 길이 멀다며 어쩌면 일이 잘 될 것이고 어쩌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2일에는 북한 비핵화가 오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ll be a beginning. I don't say and I've never said it happens in one meeting. You're talking about years of
단 한 번의 회담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시작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오랜 적대 관계에 있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시간을 갖고 밟아 나가는 단계적인 과정 속에서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I don't want to play the time game. I told Mike Pompeo, don't let them do that to you.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6일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에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며 2년이든 3년이든 아니면 5개월이 걸리든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간선거 직후인 지난해 11월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서두를 것이 없고 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Though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the sanctions will stay in place until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며 제재는 비핵화가 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60분과 인터뷰에서도 대북 제재를 해제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월 말 정상회담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실무회담 등 양측의 준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양측이 핵심 쟁점인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서 절충점을 찾았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예정대로 2월 말에 열리는군요.
그렇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월 말 개최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은 미국과 북한이 2월 말 개최에 동의했다며 이미 실무팀을 개최지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정상회담이 아시아 국가에서 열릴 것이란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했는데요.
네.
나라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베트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상회담의 의제를 확정하기 위한 미북 실무회담 일정이 잡혔습니까?
폼페오 장관의 발언으로 미뤄보면 의전과 경호에 관한 논의는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제에 대한 논의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음 달 4일 판문점에서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미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주목되는 건 오늘 미 서부 스탠포드 대학의 아시아 태평양 연구센터에서 예정된 비건 특별대표의 강연입니다.
네.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일정을 사전 공개하면서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비건 대표가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할까요?
예, 현재 관심사는 단계적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입니다. 2차 정상회담의 성패가 이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동안 많은 언론들이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추측성 보도를 쏟아냈지만 미국 정부는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자,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징후는 있습니까?
예, 폼페오 장관이 어제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네.
북한과의 실무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더 밝은 미래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이고 추가적인 조치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겁니다.
네.
비핵화 외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방안도 의제로 다룰 것임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상당한 기회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낙관적인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언하고 또 미국이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과 맞물려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CNN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린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보도 내용이 맞다면 실무 차원을 뛰어넘어서 정상회담에서 담판을 짓는다는 의미인데요. 위험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비핵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미북 협상이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놓였던 건 양측이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자, 북한 측으로부터는 아직 반응이 없는 거죠?
예, 공식적인 반응은 없지만 관영 매체를 통해서 제재 문제가 여전히 쟁점 사안임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네.
관영 노동신문은 어제 논평에서 관계 개선과 제재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며 미국의 상응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들의 요구 내용을 거듭 강조한 것일 수 있지만 미국과 제재 문제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서 주목됩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전체 핵동결 없이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는 상황에서 일부 핵시설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 등 스몰 딜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한국의 일부 전직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반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는 확고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볼 만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북 간의 ICBM 폐기 합의 등 이른바 스몰 딜 합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의 안전이란 궁극적인 목표에 초점을 두어 ICBM 폐기에 집중할 경우 한국만 북핵 위협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비핵화의 핵심인 핵 프로그램 동결과 신고 없이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확약할 수 없는 ICBM 폐기 등 스몰 딜은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은 31일 BOA에 미국이 ICBM을 먼저 다루는 건 핵 프로그램 신고를 위해 받으려는 김정은 정권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숨김으로써 미국이 우려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만 일부 저희 해결해 줌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반대급부인 저희 대북 제재 완화.
북한이 절대로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우선 가능한 것부터 하자는 논리가 타당해 보이긴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부터 신고하는 게 국제 비확산 체제가 요구하는 비핵화의 기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 전 차관은 그러면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비핵화를 결심한 국가의 핵 동결과 신고라는 초기 조치 없이 사찰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황중국 전 영국 주재 대사는 ICBM을 폐기하고 핵물질을 동결하는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중거리 탄도미사일 생산시설과 미사일 기술 연구 개발은 계속할 텐데 ICBM만 폐기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북핵 개발의 목표는 대미 억지력 확보인데 그러려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이 필수 요소이다.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ICBM 폐기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을 몇 개 보유하고 있는지 불투명하고 그걸 모두 내어줄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사거리를 어떻게 검증할지도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15일 공개한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됐다며 사거리 5,500km 이상인 ICBM이 다섯 종류라고 지적했지만 규모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황 전 대사는 영변 핵시설의 동결과 북한 전체 핵동결은 다른 얘기라며 현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핵동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작년도 신년사에서 핵탄두 대량 생산을 지시했는데 이는 영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북한이 완전히 변하여 전체 그림을 신고하지 않는 한 이제 미국도 영변 이외 지역의 핵활동,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생산 등 그런 핵활동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도 모르기 때문에 북핵의 전체적 동결은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고농축 우라늄의 경우 플루토늄과 달리 감축이 쉽고 규모가 적은 시설에서 제조할 수 있어 위성이나 인적 정보로도 추적이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보유하고 생산 중인 전체 고농축 우라늄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중 일부를 보유한 영변 핵시설의 폐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황 전 대사는 영변 핵시설의 폐기 사안이 미북 간 스몰딜이 될 것 같다며 이런 부분적 비핵화 조치는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상응 조치가 비례적이어야 한다며 전체 그림을 모르는 상황에서 영변의 핵폐기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갖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응 조치는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핵 전문가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ICBM 같은 스몰딜은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등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북한은 밀착하고 중국 러시아 밀착하고 그런데 그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소위 자유진영 쪽에서는 한미동맹은 깨지고 한일관계 깨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스몰딜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쁜 시나리오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쪽에서 동맹을 흔들거나 한국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양보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 같은 거죠.
하지만 큰 그림에서 ICBM과 같은 스몰딜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오준 전 유엔 대사는 미국이 북한이 취한 조치보다 너무 많은 양보를 해서 독자 제재를 조금 완화해줬다고 해서 북한의 비핵화란 대세엔 지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서 결국은 비핵화가 되어야 유엔 제재가 해제됩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결의를 통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안보리의 결의는 국제적으로 볼 때는 입법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국제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제재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제된다는 게 이미 다 유엔 결의안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포기해야만 제재가 해제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란 확고한 틀은 지속되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이른바 시퀀스의 문제에 대해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 전 대사는 또 미국이 자신들의 안보에만 집중하고 동맹을 무시하며 북한을 파키스탄처럼 사실상 핵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나친 기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은 북한처럼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고 이웃인 인도와 전략적 핵균형이 맞았기에 가능했지만 동북아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한국, 일본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상황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큰 그림을 본다면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이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제재가 해제되는 겁니다.
예.
만약 그렇지 않고 그 중간에 그런 정치적인 딜, 부분적인 딜 이런 것만이 반복된다면 이 전체 비핵화 과정이 길어질 뿐입니다.
예.
연장될 뿐입니다. 전체 비핵화 과정이 빨리 이루어지고 빨리 이루어짐으로써 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상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런 부분적인 딜, 정치적인 딜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혁 의원도 한 언론에 심장수술을 할 사람이 감기가 걸렸으면 감기부터 나아야 본격적인 개심수술을 할 수 있다며 북한의 핵신고도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북한이 전체 핵 목록을 제출한다고 해도 신뢰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단계적 접근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빠른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이 북한 장애인 지원 활동을 하는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장애 아동의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10만 달러 상당의 의료기기와 장비가 북한에 반입됩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국제구호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이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30일 웹사이트를 통해 핸디캡 인터내셔널의 대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확인하고 해당 서한과 물품 목록을 게시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핸디캡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11월 26일 아동들의 장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기 발견과 개입 프로젝트의 물품과 장비에 대북 반입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뒤 지난 25일 최종 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북 반입 시한은 7월 25일로 최초 허가가 내려진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승인 물품을 반입해야 합니다. 이날 공개된 목록 면제 리스트에는 95개 품목 500여 개 물품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품목들은 최초 핸디캡 인터내셔널이 작성한 것으로 승인 서한의 부속 문건 형태로 공개됐습니다. 가장 고가 품목은 청력 측정 장비로 구매 금액이 7,000달러인 청성뇌간 유발 반응 검사 기계와 5,500달러의 이음향 방사 검사 기계 각각 2개씩을 포함해 싱가포르에서 만든 관련 장비 8개가 명시됐습니다. 또한 장애 아동의 보행기와 휠체어 등 각종 재활 장비 등도 면제 품목으로 분류됐습니다. 아울러 핸디캡 인터내셔널의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자전거 100대를 비롯해 책상과 의자 등 사무실에 비치할 가구들도 제재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전체 물품의 총 구매액은 109,390달러였으며 청력 측정 장비를 제외한 80여 개 제품들의 구매처는 중국이라고 핸디캡 인터내셔널 측은 밝혔습니다. 핸디캡 인터내셔널은 해당 장비들이 자체적으로 고용한 외국인 전문가들의 감독하에 신생아와 장애 아동들에 대한 조기 치료와 기능적 재활 서비스에 사용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평안북도와 강원도 소재 두 개의 의료시설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유니세프와 유진벨재단,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캐나다의 퍼스트 스텝스 등 대북지원단체 네 곳, 총 6건의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핸디캡 인터내셔널의 승인 조치는 공개된 목록을 기준으로 7번째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8월 6일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대북 지원 단체들이 충족시켜야 할 10가지 조건들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단체들은 인도적 지원의 성격이 북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과 수혜자와 이 수혜자를 결정하게 된 기준에 대한 설명 등 이전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신청서에 담아야 합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첫날 별다른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이란과의 합법적 거래를 위한 특수 목적 법인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고요. 살인적인 추위가 미국 중서부 지역을 휩쓸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강추위로 9명이 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 소식부터 볼까요?
네, 미국과 중국 고위급 협상이 30일과 31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첫날 협상이 30일 오전 9시부터 워싱턴 백악관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시작되는데요. 저녁 실무 만찬까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네, 자, 이번 협상에 양측에서 누가 나서고 있습니까?
네, 미국 쪽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단장으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윌버로스 상무장관,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또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미국의 경제 핵심 인사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류호 부총리가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류호 부총리는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해서 워싱턴을 찾은 게 지난 5월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
중국 협상단에는 류허 부총리 말고도 이강 인민은행 총재, 닝지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전 세계 시선이 몰리고 있는데요.
네.
첫날 협상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양측이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첫날 일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날 오전 공개회의 후에 좋은 대화였다라고 짧게 말했다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가 전했습니다. 하지만 첫날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인물은 무누신 장관이 유일하고요.
네.
레리 커들로 위원장은 논평을 거부하는 등 다른 관리들은 모두 함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양국 간의 핵심 의제가 어떤 겁니까?
네, 현재 미국은 중국 기업들의 지식 재산권 침해,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사이버 정보 수집과 기술 탈취 등에 있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개선안을 강제로 이행할 확실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중국이 외국 기업들의 더 공정하고 자유롭게 시장을 개방하고 정부의 개입 등 불공정한 무역 행태를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측에서는 이런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중국은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기술 탈취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강요 금지를 강화하는 법률을 개정하고요. 미국산 일부 농산물 수입을 재개하는 등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법률 개정만으로는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네, 뭐 쉽게 해결책을 찾기는 힘든 난제들이 많은데요. 자, 둘째 날 협상, 어떻게 접점을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예, 첫날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걸로 알려지면서 이제 뭐 관심이 31일에 있을 둘째 날 일정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협상단을 이끌고 온 류허 부총리와 이날 오후 직접 면담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혀서
네.
예, 과연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만약 협상에서 뭐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양국의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지난해 12월 1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에서 만나서 양국의 무역 전쟁을 90일 동안 중단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네네.
이 기간에 양국이 협상을 통해서 서로 절충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감 시한인 오는 3월 1일까지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앞전 상황을 보면 두 나라가 서로 고율의 관세, 보복 관세 매겼고요. 그래서 무역 전쟁으로 치달았던 거죠.
네, 맞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는 걸로 시작으로 총 2,500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겼죠.
네.
이에 중국도 1,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리는 것으로 맞서면서 세계 1, 2의 경제 대국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네. 자, 앞서 협상이 잘 안 되면은 미국 측에서 다시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네, 원래 미국 정부가 새해 1월 1일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현행 10%인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했다가 지금 보류한 상황인데요. 이를 다시 이행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중국에 부과했던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을 합치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대부분 제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대미 수출길은 막히게 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이란과의 거래를 위한 특수장치를 마련한다는 소식이죠?
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피해서 이란과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 SPV를 곧 공식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독일 NDR 방송은요. 이 특수목적법인의 이름은 무역거래지원기구가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말 그대로 이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 세 개 나라가 미국이 지난해 5월 이란과의 핵합의에서 탈퇴하자 이란과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이 특수 목적법인 SPV는요. 유럽과 이란의 교육을 유지하기 위한 그 거래 대금 결제를 전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SPV가 출범하면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닌 영역에서 유럽과 이란 기업들 간의 어떤 재정적인 흐름이 가능할 거라는 게 이 국가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소속된 국가는 이란과의 어떤 핵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들 세 개 나라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여섯 개 나라가 이란이 지난 2015년 핵 합의를 전격적으로 체결했는데요. 이란은 전에 했던 핵 활동에 대해서 전면 사찰을 받고 핵 활동을 줄여나가는 대신에 이 서방 세계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등 경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하는 등 핵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하면서 탈퇴를 선언했고요. 나머지 다른 나라들은 이란과의 핵 합의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지금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복원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특수목적법인은 적용이 되지 않는 건가요?
네. 이들은 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적용받지 않으면서 유럽의 기업들이 이란과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하는 품목은 식량이나 의약품, 인도적 목적의 물품부터 시작하고 규모도 작을 거라는 주장인데요. 특히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산 석유 관련 제품의 거래는 하지 않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 유럽 고위 관계자는 SPV 설립이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거라면서요. 그러나 이란 측이 핵 합의를 살리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뭐 전부터 유럽 국가들이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핵 합의에서 탈퇴하자 이들 국가의 핵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핵 합의를 거부하겠다면서 압박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이란과의 핵 합의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도 피할 방안을 강구해왔습니다. 이들 세 개 나라와 유럽연합이 당초 지난해 11월에 이 SPV를 출범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위험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이 출범 시기가 늦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특수목적법인은 어느 나라에 있게 되나요?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두고요. 독일 은행 출신의 인사가 운영을 맡을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은 감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초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압박을 우려해서 서로 본부를 두지 않으려고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이 지금 기록적인 한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리노이, 위스콘신, 미시간, 미네소타,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이렇게 이 지역에 살인적인 한파가 닥쳤는데요.
네.
기온을 보면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시가 영하 30도,
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가 영하 32도, 사우스다코다주 사우스폴스가 영하 31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영하 30도 이하는요, 현재 북극 일부 지역보다 기온이 더 낮은 거라고 하는데요. 또 살을 애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일부 중서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뭐 중서부 지역뿐만 아니라 이곳 동부 지역도 굉장히 기온이 많이 떨어진 걸 느끼거든요.
네. 알래스카와 하와이 주를 빼고요. 미국 내 85% 지역이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네.
관련 당국은 약 2억 5천만 명이 추위를 떨고 있고 약 9천만 명은 영하 17도 이하 기온에 노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기록적인 한파에 사람들이 지금 뭐 추위와 관련해서 인터넷에 아주 눈길 끄는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밖에 추운지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예.
이 가운데 이 끓인 물을 공중에 뿌리면 물이 바로 얼음 입자가 되는 영상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네. 미 국립기상청은 이런 한파에 10분 이상 바깥에 있으면 동상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많은 지역 정부도요, 위험하니까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자, 지금 한파가 강타한 지역은 비상이 걸린 상태죠?
네, 물론입니다. 위스콘신, 일리노이, 미시간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거기다 남부지역인 엘라베마와 미시시피주도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네.
이 전력 공급 문제로 GM과 포드 등 자동차 회사가 공장 가동을 임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추우니까 정상 활동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시카고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회사가 문을 닫아서 도심에 사람이 없고요. 철도나 버스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특히 추위로 철로가 깨지는 걸 막으려고 철로에 불을 넣기도 했습니다. 보통 악천후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편 배달도 지장을 받고 있는데요. 미 연방 우정국은 한파로 11개 주 일부 지역에서 30일 우편 배달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파로 사상자도 나왔다고요?
네, 지금까지 9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따뜻한 옷을 입지 않아서 얼어 죽은 사람이 있고요. 또 눈을 치우다가 쓰러져서 사망하거나 저체온증으로 숨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올해 들어 중서부가 이렇게 살인적인 한파에 시달리는 이유도 한번 짚어보죠.
예, 북극의 폴라 보텍스라는 차가운 소용돌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북아프리카 사막에서 발생한 뜨거운 기류에 폴라 보텍스가 밀려서 미국과 캐나다 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네, 날씨가 앞으로 계속 추울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살을 내는 추운 바람이 30일이라도 중서부 북부와 오하이오 밸리 지역에 불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대호 연안에는 폭설이 내릴 걸로 보입니다. 또 미 동북부 지역에도 기록적인 눈이 올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서부에도 폭우가 내리고 산에는 눈이 많이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미 본토에서 약 2천만 명이 영하 28도 이하 기온에 놓일 거로 전망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하 11도, 낮 최고 영상 4도, 신해주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은 3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20도, 낮 기온은 0도입니다. 황해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8도, 낮 최고 4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에는 5도입니다. 자,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다가 점차 걷히겠고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1월 31일 목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조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월 말 아시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2월 말에 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동의했고 미국도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회담은 아시아의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이라며 회담 준비를 위해 이미 팀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반도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길을 향한 실질적이고 추가적인 단계가 되기를 희망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언론 등은 2차 미국 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지만 폼페오 장관이 장소와 관련해 아시아를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쿠바 주재 캐나다 대사관 직원들이 원인 불명의 뇌손상 증상을 잇따라 보이고 있다며 대사관 직원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쿠바 주재 대사관에서 뇌손상 증상을 보인 14번째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사관 직원 16직원을 16명에서 8명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캐나다 정부는 밝혔습니다. 캐나다 대사관 측은 가장 최근에 발병한 외교관은 지난해 여름에 부임했고 지난달 29일부터 메스꺼움과 현기증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호세피타 비달 캐나다 주재 쿠바 대사는 캐나다의 대사관 축소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양국 간 외교관계 손상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이란과의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오늘 무역거래 지원수단이라는 이름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를 완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과 관련해 관련국들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 법인은 유럽과 이란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금융거래를 전담하는 회사로 미국을 거치지 않고 양측의 직접적인 대금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인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설치되며 독일 출신의 금융 전문가가 운영을 맡을 예정입니다. 또 프랑스와 독일, 영국이 먼저 법인에 참여했고 중국과 러시아 등 나머지 이란 핵협정 서명국은 추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 양국 간 무역 분쟁 조정을 위한 이틀째 협상을 진행합니다. 어제부터 이틀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중국에서는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로 나섰습니다. 언론들은 양측이 첫날 회의에서 핵심 의제를 놓고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류허 부총리는 오늘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를 제재한 데 이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해 추가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거래업자들은 마두로 마피아가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서 약탈한 금과 석유 등을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계속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마두로 정권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과 통화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에 대한 지지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리아 통신은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무차관이 안드레아 톰슨 미 국무부 차관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회의가 열린 베이징에서 만나 IF 문제를 논의했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